히브리서 13장 10절서부터 16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저희가 이 구절들을 한세 번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9절까지 봤는데, 이제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지금 여러분께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자들, 지금 히브리서를 써서 이제 보내서 이제 받아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그 믿음 때문에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이제, 이 유대인으로서 유태교로 다시 돌아가면 뭐 아무 핍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유태교라는 것이 이제 이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중심으로 하는 게 하나도 나쁜 게 아니죠. 구약 때는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야죠. 동물 제사를 안 드리면 죄죠. 그러나 이제 신약이 됐으니까 이제 동물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혼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가야 되고 동물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제 얼마 지나고 후부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이게 뭐야? 뭐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신약의 그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걸안 하려고 하니까 유태교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려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지금 기독교에 오면은 제단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때까지 구약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나가기 위해서는 꼭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물을 바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물이 없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는 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아니, 우리에게만 제단이, 참 제단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구약대로 아직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구약대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제단이 가짜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지금 뭐 4장 14절, 8장 1절, 10장 21절. 여기에서 이 똑같은 식의 말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태교에는 아직도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도. 지금 그 사람들은 계속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참 대제사장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 70 AD 정도 돼갖고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해서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못하는 거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구약의 구약의 그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이제 제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즉 그 세상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제단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 먼저 제단에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제사에 참여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제물이 있는 건데 그 제물에 그 제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9장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먹는다 이런 말은 그 제사에 참여한다. 거기 그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뜻임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다시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돌아오면은 11절과 12절을 보면은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의 그 제단과 구약에서 하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하고 비교를 해주죠. 11절, 12절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십자가고 그 제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을, 즉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계속 제사를 드리는 그 자들은, 즉 아직도 구약을 따르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유익과 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제단에 참여하지 못한다. 먹을 권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유익과 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런 그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신약적, 즉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후에 그 영적 뜻을 구약의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의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다, 예수님 제물이다, 뭐 이런 거를 구약의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제사요, 참 좋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런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구약하고 연결되는, 연관이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구약하고 끊어지는 면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야, 저희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이제 끝난 거죠. 구약적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가 끝난 이제 제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제사는 우리가 더 드려야 되는 제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 하는 거를 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사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구약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아, 그 사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교제였잖아요. 그러나 제사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배는 좀 제사라기보다는 교제가 더 많죠. 그러나 지금 이제 뒤에 구절에도 나오지만 요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구약의 그 제사로 또 표현을 합니다. 여기 찬미의 제사, 뭐 남에게 뭐 먹을 거나 뭐 쓸 거를 나눠주는 그것도 제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성경에서 여기 15절, 16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11절, 12절 이제 가서 보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구약의 제사, 특별히 그 속죄제, 그리고 그 속죄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렇게 비교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제사에 쓰여진 고기, 그 화목제 같은 것은 그 제사에 쓰여진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고기는 지금 뭐래요? 성소에서 가주 들어가서 뭐 같이 먹고가 아니라 그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렀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사는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보통 화목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화목제 같은 거는 그 제사장이나 다 같이 먹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 짐 밖으로 가져가서 그 육체를 불사른다 이런 걸 보고 아, 이거는 속죄제구나. 1년에 딱 한 번 하는 속죄제. 레위기 6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 거기 보면은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우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가보시면 16장에서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16장 길게 나옵니다.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절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분명 속죄제를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는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드리는 속죄제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 딱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게 돼 있는데 그때 온 백성들의 죄가 이제 용서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아까 그 11절을 읽었는데 그 뒤로 제가 쭉 읽을게요. 좀 길지만 좀 여러분이 같이 읽죠. 12절, 향로로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 지금 분향이 그 이 속죄소 들어가는 그 카텐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그 향단이 있고 거기서 향을 이제 피우는데 꽉 연기로 채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에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거기 21절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고 있는 그 짐승은 이제 광야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이 전부 지금 그 뭐야 이 예표를 하는 거죠 다. 뭐 내가 진짜 구약에서 지금 물로 이렇게 씻는데 물로 씻어져서 깨끗해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의 피로서 그 죄가 씻어지는 이런 걸다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식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이런 예표 수준에서 이런 걸다 하면서 예식적으로 깨끗해지는데 다 심볼리즘이죠.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그이 현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뭐 이런 걸로 다 뿌리고, 왜? 그렇게 해야 깨끗해지는 거니까. 아, 참. 그 당시 정말 이런 걸 가서 아마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 대단했을 것 같아. 피빌린내 하고 그냥 그,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건가. 아, 사람들은 아마 벌써 이렇게 이런 걸 만약에 하는 걸 오늘 봤다고 해보세요. 다들 그냥, 얼마나 그냥 불쾌해 하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그 죄에 빠진 현실에서 죽어 마땅한 그 현실을 지금 예표로 보고 있는 거 아닌데, 물론 뭐그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봐도 그때 봐도 믿음이 없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들. 뭐 이런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미쳤구나, 이것들이. 어? 뭐 짐승 죽여서 피 뿌리고 뭐 이게 미친 짓이라 그러겠죠. 근데 그게 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고 오직 그 예수님 피로서만 내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즉 죽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을 지금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데 믿음이 안 주어져서는 뭐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와서도 신학자들 중에 이런 구약에서 이렇게 한걸 보면서 정말 진짜 미련하고 이 영어로 프리미티브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뭐 이러는데 왜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짐승의 피는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뿌리게 돼 있고 그 몸은 짐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른다. 상징이에요. 왜 백성들의 죄가 지금 그 짐승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지금 천국에서 쫓겨나는, 즉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부터 쫓겨나는, 즉 지옥입니다. 지옥의 그 현실이죠. 그래서 이 짐승으로 옮겨지고 짐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되는, 즉짐 밖에서 심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회중에서부터 없어짐을 상징하고 있었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죠, 계속.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뭐 하나님의 심판이 막 퍼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표 수준에서의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예표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이 참으로 다 천국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표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표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으로 옮겨져서 짐승이 쫓겨나고 불살라지고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예수님이 하실 것을 예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산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중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동물로 옮겨지고 동물이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나 대신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당시에도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지금 구원을 받아서 계속 죽지 않고 산다고 해서 참 구원이 주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선 이 세상식으로 지금 예표 수준에서.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믿음이 아니면 그럼 참 구원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죄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없어지는, 그리고 그 짐승을 만진 자도 여기 읽어보니까 짐승을 만진 자도 다시 진으로 돌아올 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돌아옵니다. 왜? 지금 그 짐승이 지금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딱 지시고, 즉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로 다 전가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퍼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 만진 자도 그냥 못 들어옵니다. 다 씻고. 근데 뭐 씻었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예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살수 있게. 왜? 예표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사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도 믿어야죠. 지금 자기가 만지고 있는 그 짐승이 이게 메시아를 대표하고 우리 죄가 그 사람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지시고 뭐 이런 걸 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어쨌든 참 그 예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서 참 아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참 구원은 그러면 뭐 어떤 것이고 하는 이런 거를 좀 올바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그 죄의 그 불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그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게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또 성전에 그런 성막에 이렇게 있으려면 즉 기구나 이런 게 깨끗하게 되려면 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피로 뿌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있으려면 우리도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누구 피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이 오랫동안 아, 오래가 아니라 영원히 오래라 그러면 안 되죠. 영원히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물에 뿌려진 피로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오직 예식적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참 깨끗함을 얻는 것.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구약 제도는 제사드리는 자들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식적으로 지금 그렇게 피가 뿌려지고 뭐 대신 동물이 죽고 아, 내 죄가 이렇게 씻어졌구나 하지만 양심이 하나님 앞에 아우 난 그래도 죽을 죄인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면 아 이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이제 양심까지도 해결이 되는데 그냥 예식적으로만 참여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육체적으로 죽는 건데 살았어. 왜?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렇지만 양심적으로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그러나 아이고 살았네. 왜? 지금 당장은 안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지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구약이.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그중에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죠. 근데 믿음 없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지성소 들어와서 얼마나 떨고 나왔을까?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내 죄가 씻어져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또 생각해야 돼요. 구약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아무리 믿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 믿음도.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지금 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안 오셨고 이걸 안 하셨으면 뭐 니네들이 뭘 했건 누가 어쨌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미닝이 주어지고 뜻이 주어지고 예, 이 목적이 주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오시겠습니까? 오셨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전, 예루살렘. 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0절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그 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이죠. 즉 성 안에가 아니라 성에서 가까운 곳, 즉 성 밖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약의 그런 모든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성 밖에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님은 참 성전, 즉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학자들 중에 여기 10절에 제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단을 성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는 데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우리가 그 제단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찬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10절의 제단을 성찬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성찬, 그 성찬 그 상을 글자 그대로 제단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찬상이라 했을 때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테이블이라 그러죠. 예수님 테이블에 와서 뭐 하재요? 교제하자 그러죠, 제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상을 제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또 제물로 바치는 상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구절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성찬, 이 제단을 성찬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 하면서 이게 제사예요. 글자 그대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 드리는 듯 하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봐도 가톨릭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왜? 걔네들의 모든 초점은 제사니까. 개신교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 벌써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가톨릭 교회 가보세요. 십자가 보세요. 거기 꼭 예수님이 달려있습니다. 그 모든 그들의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이해가 제사니까. 그리고 그 제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은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찬상이 있어요. 설교는 어디에 있어요? 강당은 옆에 있어요. 가보세요. 가톨릭 교회는 그 건물을 질 때도 자기네 그 신앙에 맞춰서 건물을 지니까. 아 근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개신교인데 거기는 그렇게 전했어요. 똑같이. 강단이 이 오른쪽 왼쪽에 있고 성찬상이 가운데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런 게 뭐 이제는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꼭 그쪽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사실 뭐 그렇게 접근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우리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중심이지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참 예수님의 피로 뭐 변하고 떡이 참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여 성찬상이 제단으로 그리하여 성찬 때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미닝. 진짜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단번에 끝났다고. 완전한 제사니까 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끝난 제사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제단에 오늘 제사 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게 좋은 뭐 우리가 이거를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를 해서 아 신약적인 그 현실을 구약적인 용어로 하고 있다 이러면 괜찮은데 다 그렇게 이해하면 근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이거 완전히 뭐 제사가 돼버리고 왜 사람들의 그 머리에는 제사라 그러면은 자기네 나름대로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라. 또 그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9장 2절을 읽어 드릴게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리신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근데 영어는 조금 더 강합니다. 영어로 원래는 영어로 돼 있죠. Abominable injurious 이렇게 가증하게 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과 한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교제 나누는 기뻐하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지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이런 제사적인 그런 이해를 갖고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는 이게 지금 심각한 이게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은혜. 여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즉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왜 여기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피로써 즉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그래서 구약에서 두 가지를 했죠. 그런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예요.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닦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어떻게 뭐 정성을 더 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름은 성령님. 그쵸? 그 다음에 피는 우리 예수님의 피. 즉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피로 뿌려져서 깨끗해지고 성령님께서 기름이 발라져서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기름이 부어지는. 그래서 그 아론의 그 기름이 부어져서 수염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게 우리는 뭐 기름이 흘러서 이렇게 수염까지 나는데, 이건 뭐 집에 가서 닦아야 돼. 뭐 어떻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는 이게 지금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게 쫙 기름이 흐르는. 성령님이 그냥 우리를 쫙 덮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깨끗하게 된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종교적인 예식이나 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무슨 예식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뭐, 진짜 뭐 이렇게 향도 뿌리고, 막 연기도 나고, 뭐 이런 예식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옷도 뭐 이렇게 예식적인 옷들을 착 입고, 뭐 이러면 굉장히 엄숙한 것 같고, 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뭐 다른 날은 목욕을 안 하더라도 주일날 아침은 목욕을 해갖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고. 왜? 내가 이제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함을 얻었다. 그내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담대하게 나간다. 기쁘게 나간다.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 구약 용어로 이제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예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15절, 16절. 여러분과 제가 다음번에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글로 나가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참, 굉장히 기쁜 내용이 있죠.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5절, 16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쁘게 드려야 되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냐? 지금 구약적으로 이렇게 뭐 예식적으로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보세요. 찬미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 이게 우리가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날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근데 이것은 그런 예배라기보다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산 제사로 우리가 맨날 하루하루 매일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날 가서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치죠. 예수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영문 밖에 던져져서 불살라지는 짐승의 몸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그 짐승이 쫓겨나고 막또 이렇게 나머지는 막 불태우고 막 이런 거를 볼때그 사람들이 그런 짐승이나 이런 걸 보고 그 만졌으면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막 들어오는, 그러면 어떻게 취급을 했겠어요? 저 어느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참으로 더러워서. 예수님이 정말로 더러워서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신 그때만큼은 그런 취급이 당연한 취급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엄청난 이거는 은혜예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까 짐승 짐 밖으로 쫓겨나 이 모습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죄진 자, 뭐 간음을 한 자나 이런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도 짐 밖에 데려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어요. 짐 밖에 데려 나가서 쳐 죽였어요. 그 한 군데 보죠.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4절. 저주한 사람을 짐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뒤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쭉 그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하면서 쭉 10절부터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짐 밖으로 데려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즉 이 모습들을 다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그런 모습이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 십자가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 이 말 아니에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짐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즉 성문 밖에 죽음이라. 이건요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짐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로 쳐 죽임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그 죽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치욕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뭐 이제는 예수님 죽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변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 물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고마운 그런 죽음이지만 진짜 그 현실은 정말 정말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우리 기억나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저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로 만드셨다. 지금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네요. 오늘은 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이었는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인가. 그걸 좀 더 깨달으면 우리의 고마움도 더 많아지는 거죠. 즉 내가 온 세상 사람들과 아니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합쳐서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저 쓰레기도 못한 제가 뭐 진짜 나쁜 욕은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상상에 맡겨 두겠어요. 베레벨 욕을 다 받으면서 제가 그런 놈이란 말이에요. 즉 구약 시대에 짐 밖에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인간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취급이나 했겠어요? 지네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또, 아, 이게 또 아주 지네는 좀 깨끗한 척하고 뭐 나는 죄보다 나아요. 뭐, 그거는 뭐 이해도 못하는 인간이고. 어쨌든, 지금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 밖에 끌려 나가서 처죽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걸 좀 인식을 하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 앞에 보면은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 하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해서 그 성에, 즉 천국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그 진이 천국을 예표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런데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즉 그 진 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영원히 버려지는 거죠. 이게 지옥 아닙니까?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따로 있고 천국 성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이라 한 말은 지옥이죠. 성 안과 성 밖.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건 들어오는 자들이죠. 근데 거기에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같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어갖고 어떤 소리까지 하냐면, 저는 이게 처음에 이런 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니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진짜 아무리 사도 바울 해도 이건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아 근데 이해가 가요.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에게 딱 박혀갖고는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닮으려고 지금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는 자같이 되거든.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게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3장 12절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즉 믿음으로 살아 이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천국에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 즉 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다시는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영원토록 그 진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성에 들어온 자, 즉 천국에 들어온 자는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자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모였을 때 13절 같이 공부하죠. 제가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께 그런 영원한 버림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기에 이제 저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서 다시는 그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없는 그런 영생을 사는 귀한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치욕적인 죽음을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런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그 예수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난 받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그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또 한없이 기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을 순종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